이 숍이라고 하는 이야기꾼이 어린아이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른이 돼가지고 무슨 어린아이들하고 장난치고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이 숍이 그 어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활을 들고 질문을 한 건데, 왜 활을 계속 땡기지 않을까요? 땡기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르신이 한참 생각하다가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을 왜 땡기지 않느냐? 활을 계속 땡기면 결국은 활이 부러지기 때문이죠. 활을 땡기다가 또 풀어줘야 나중에 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계속 활을 땡기고 계셔서 탱탱하게 땡기고 계셔서 부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몸도 쉼이 필요하고 마음도 쉼이 필요한데 쉬는 것을 싹무시해버리고 일생토록 뭔가에게 쫓기듯이 활 시위를 탱탱하게 당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쉼을 원하죠. 근데 쉬기 위해서 바캉스도 갑니다. 근데 바캉스를 가도 쉬는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이것저것을 하는데 쉰 것 같지 않고 찝찝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쉴 수는 없을까요? 마음에 진정한 쉼은 없는 걸까요? 마음의 쉼을 주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마음의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나무 베기 내기를 하자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숲속에서 나무 베기 내기 하자. 내기를 건 사람은 점심시간 잠시 쉰 외에는 전혀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도끼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점심시간에도 여유있게 쉬고 또 그 외에도 몇 차례 쉬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 우리 누가 나무를 더 많이 뱉는지 체크하자 하고 체크를 했는데 내기를 걸었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대체? 나는 쉬지 않고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도끼질을 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뱉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체크해보니까 자네는 가끔 쉬던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뱉어? 그때 상대가 얘기했습니다. 못 봤군요. 제가 쉬는 동안에 제가 도끼 날을 갈았다는 걸 못 봤군요. 쉬면서 도끼 날을 갈아서 나무를 벤 사람이 하루 종일 뻘뻘 땀을 흘리면서 나무 벤 사람보다 더 많이 뵀어요. 여러분이 가끔씩 휴식하시면서 자신의 연장 도구, 자신의 기량 이것을 갈 경우에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일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육신도 간간히 쉬어줘야 되고 영혼도 마음도 간간히 쉬어줘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여러분 쉬고 계십니까? 몸 쉬는데도 왜 마음이 못 쉴까? 왜 늘 이렇게 무거운 것에 눌려있는 것 같을까? 그런 질문이 안 나오십니까? 피곤만 예를 들어봐도 사람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돈 벌어야죠. 자식 공부시켜야죠. 빚 갚아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 피로, 증후군 거기에 다 빠져있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다 그래요. 장기적으로 피곤한 게 쌓여있다는 거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다. 이걸 확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우울증을 놓고 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일평생 어쨌든 우울증을 언젠가는 앓을 사람 비율을 보면 전 국민의 20%, 5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성은 남성의 2배. 우울증이 참 심각합니다. 얕은 우울증은 정서적 감기라 그러죠. 감기 걸리듯이 쉽게 우울증을 앓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1년에 1900만 명이 우울증 치료하는 데 쓰는 돈이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어요. 그 돈 헌금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자기 우울증 치료한다고 30조 원을 넘게 쓴다. 심각한 문제죠. 스트레스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설교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악몽을 꿀 때 보면 약간은 받는 것 같아요. 악몽을 꿀 때는 꼭 팬티 바람으로 여기 올라와가지고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설교해야 되는데 성경이 없어요. 가끔 제가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아, 나도 참 편하게 설교하는 것 같은데도 스트레스는 좀 받는구나. 스트레스, 건강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사실 창조해야 된다, 뭐 좀 바로 잘해야 되겠다, 좀 발전해야 되겠다, 깨서 뭐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건강한 스트레스죠.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 왔다가 지나가면 그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디자인을 하는데요, 디자인. 이 디자인을 하는데 디자인 일단 딱 계획 세워놓고 디자인에 딱 들어가면요, 사람 표정부터 바뀌어요. 표정부터.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께서 광인론, 미쳐야만 제대로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논리를 펴시는데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뭔가 이루고 잘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거기 미쳐 있습니다. 때때로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 어느 기간 미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스트레스입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4시 50분, 보통 교인들이 4시부터 오시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자들은 3시 되면 일어나시고 4시 되면 여기 다 들어옵니다. 비상이죠. 딱 5일,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비상을 걸고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응답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한 5일 정도 비상 딱 걸고 그리고 긴장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 대단한 인물이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스트레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있다, 그게 병이죠. 병. 현대인들의 많은 병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데 나와서 설교를 하거나 혹은 뭘 발표하거나 할 때도 스트레스가 잔뜩 있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편하게 설교하면 듣는 사람도 편하게 듣지만, 편하게 발표하면 듣는 사람도 편하게 발표하지만, 이렇게 하면요 듣는 사람도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여유 있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여유 있게 발휘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것 참 귀한데,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에 꽉 잠겨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한다, 병이라고. 병. 이런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걸리면요 신체적, 정서적 고갈, 고민, 우울, 심장병, 마비, 면역 약화, 암, 체중 증가, 당뇨, 불면, 성기능 약화, 두뇌 손상, 기억력 상실. 그 외에도 많죠. 이런 병들이 나타나요. 병.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로, 장기 피로 증후군을 제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에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부르셨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사실은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원문에서 이 말은 일단 죄짐을 지고 무거워하는 사람들, 죄의 짐, 죽음의 짐, 지옥의 짐, 그거 지고 무거워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또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규정들이 너무 많아요. 막 수천 가지 수만 가지니 그거 지키느라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들어올리기만 해도 노동하지 말라에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들어올리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규정까지 있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피곤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이 세분화시켜서 막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그 율법주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 율법주의에 짐이 있었습니다. 짐. 참 무거운 짐이었죠. 그러니까 죄책감의 짐, 율법주의의 짐, 또 현대적으로 말하면 피곤의 짐, 우울증의 짐, 스트레스의 짐, 그 외에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오면 쉼을 누리거든요. 마음의 쉼.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 오후 2시에 극락암자에서 권순하 성녀, 또 그 언니 권순금 씨, 또 저하고 집사람하고 권사님 두 분하고 또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그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극락암자에서. 우상들이 있어요. 빨리 좀 치우시라고, 빨리 좀 치우시라고. 예수 믿으려면 선명하게 믿으셔야 된다고. 빨리 좀 치우시라고. 아유, 뭐 제가 다 치우려고 그랬는데요. 큰 거는 좀 대충 치웠는데 언니가 저쪽에 또 암자 하는데 언니가 또 암자 그 폐쇄해 버리고 또 가지고 와서 여기 갖다 놨어 그랬습니다. 빨리 치우세요, 빨리 치우세요, 빨리 치우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254장 내 주에 보혈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권순금 씨 우리가 등록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면서 자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이상하네 하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제가 옆에 앉았다가 제가 그분을 일단 복음을 전해서 그분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탁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제 주머니를 보니까 주머니에 휴지가 몇 장 있더라고요. 그 KTX 타기 전에 그때 김밥인가 뭐 고구마 빵인가 간단하게 사 먹을 때 그때 휴지를 몇 개를 줬는데 제가 검소하게 한 장만 두 장만 쓰고 나머지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 무슨 상표가 찍혀 있으니까 그분이 보고 이거 훔친 게 아닌가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제가 훔친 게 아니고 남아서 딱 주니까 계속 닦는 거예요. 계속. 참 이상하네. 어떻게 눈물이 이렇게 나네. 내 주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십자가에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죄의 짐을 지고 나올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 쉼을 누리는 것, 쉼을. 옆에서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권순금 씨 사랑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네요. 그리고 찬송가 십자가 관하는 거 여러 장을 부르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실래요? 구원자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가지고 이러시면 이거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하시면 뭐 선한 일 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의 안식을 누리십니다. 그랬더니 예, 그래서 그냥 예 하자마자 바로 그냥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고 영접기도를 거기서 끝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에게 올 때에 평안을 맛보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데 막 눈물 나오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목사님 이상하네요, 평온해집니다. 등록하신 지 두 주밖에 안 됐는데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동신교회 오면 변한다, 동신교회 오면 변한다, 이 소문까지 날 정도로 변하는 것은 동신교회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거든요. 쉼. 제일 먼저 변화가 쉼입니다. 쉼.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쉼이 옵니다. 쉼. 기도하실 때도 쉼이 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 한번 놔보십시오. 찬송 부르면서도 마음이 평온해질 겁니다. 하, 이게 참 마음의 천국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금방 느끼실 거예요. 쉼이거든요. 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째서 그대로 될까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가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한 400년 역사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중세교회의 한 1000년 역사로 이렇게 던질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어째서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글을 좀 번역을 했는데, 짧은 글이에요. 그 바이올라 대학이라고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학장인데, 문화인류학 쪽의 학과의 학장인데, 그분이 한국에 나오셔서 제가 그분의 글을 잠깐 번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읽어보니까 자신의 부모님들이 필리핀에서 선교하셨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선교하실 때 자기도 거기 갔으니까, 31년 동안 부모님이 선교하셨으니까 자기도 거기 갔는데, 피그미족, 키가 조그마한 피그미족 마을로 가려고 자기가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거기가 풀밭이었대요. 근데 막 햇볕이 얼마나 내리쬐는지 땀이 펄펄 하면서 그 땀이 밑으로 눈 쪽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가려졌어요. 그래서 땀을 이렇게 훔치고 나서 좀 자세히 보려고 앞을 보는데, 저쪽 앞쪽에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막대기. 그 막대기를 보는 순간에 좀 막대기 왜 길가에 있지? 길 중앙에 있지? 이러는데 막대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한 잠시 후에는 톡 하고 서는 거예요. 톡 하고 서는 거예요. 킹코브라, 킹코브라. 이 전 세계에서 제일 독한 코브라 중에 하나인데, 12m 짜리입니다. 12m.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m 짜리 코브라가 여러분 앞에 입을 날려놓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이크도 겁이 나가지고 밑으로 숨어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탁 보는 순간에, 아, 저걸 내가 어떻게 당하지?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이 코브라를 만났을 때 그냥 돌아서서 뛰니까 막 끝까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면 안 되는구나. 제가 케냐도 가보고 탄자니아도 가봤는데, 그 사자하고 싸울 때도 보니까, 성인식 할 때 사자하고 싸우거든요. 사자하고 싸울 때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로 눈싸움에서 치면 안 돼요. 눈싸움에서. 사자하고 딱 맞닥뜨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킹코브라하고 딱 맞닥뜨렸을 때도 딱 서로가, 코브라하고 여러분이 서로 마주 막 쏘아보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예요.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눈에 힘이 빠져가지고 아유 겁을 잔뜩 집어먹으면 금방 공격해버립니다. 짐승이요. 금방 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본능이 빠르기 때문에 공격하는데, 그거를 공격을 안 받으려면, 막아내려면 눈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에 힘을 줘가지고 코브라를 바라보면서 돌아서면 안 되니까 뒷걸음 쳐서 10m 정도 앞에 있는데 뒷걸음 쳐서 간신히 다른 길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킹코브라한테 물렸을 때 독이 쫙 퍼져나오는데, 약을 먹으면 독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독이 없어져. 근데 그런 약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 약을 줘야 되잖아요. 코브라에게 물린 사람한테 그 약 줘야지, 안 주면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렇잖아요. 근데 킹코브라와 같은 이 사탄이 죄와 사망의 독으로 사람의 몸이 쫙, 마음에 쫙 퍼지게 만들어놨거든. 안 믿는 사람들 전부 킹코브라 사탄의 독에 독이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안 죽으니까 그렇지 않다. 아니에요. 다 독이 퍼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독이 퍼지니까 죄책감, 율법주의, 피곤감, 우울증, 스트레스, 온갖 종류의 염려와 걱정 꽉 차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물론 몸에 안 쉬어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킹코브라 사탄의 독이거든. 독 이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독을 해독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코브라, 킹 코브라 사탄의 독을 해독시키는 해독제요, 해독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이 그거 들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들고 계시는데 다음 주에 11월 3일에 또 11월 1일에 송채환 씨 간증 집회 때 여러분 대신자 모시고 올 수 있잖아요.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모시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그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해독제가 임하는 거다. 해독제. 해독제가 마음에 파고드니까, 영혼에 파고드니까 제일 먼저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 마음이 평온해져. 아우, 목사님 이상합니다. 이 교회만 들어오면 평온해집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해독입니다. 해독. 죄와 사망, 지옥의 독이 없어지는 거라고. 없어지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굉장히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킹코브라 사탄의 독을 해독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 쉼이거든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말이죠. 만약에 동성로에 이런 사람 하나 나타나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대구 시민들 다 여기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막 이런다면 여러분 저 미치광이 하나 나타났다, 아니면 사기꾼 또 나타났네, 교주 나타났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어요. 미치광이 아니에요. 예수님 미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는 심리학, 상담학 책도 들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적용시키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죠. 제가 기독교 상담학 책을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지정의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지 생각하는 걸 고쳐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 생각을 고치면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거죠. 정의라는 것은 감정을 풀어주면 고친다는 거예요. 감정. 의라는 것은 의지, 행동을 고치면 고친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고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우울증을 고친다. 지적으로 어떻게 고치냐, 생각을 어떻게 고쳐주느냐. 제가 보니까요, 일기를 써서 매일 자기와 대화를 하라. 이 첫 번째더라고요. 저는 2008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영성 일기 쓰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늘 씁니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거 감사할 거 감사하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이상한 경험이 있으면 계속 거기서 배우고, 또 간구할 거 간구하고 이러면서 계속 쓰고 있어요. 어떨 때는 한 페이지를 쓰고 어떨 때는 세 페이지를 쓰고 이렇게 씁니다. 앉아서 계속 씁니다. 영성일기.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영성일기 쓰는 훈련을 할 거예요. 꼭 볼펜 가지고 오셔야 돼요. 특세 나오실 때 꼭 볼펜. 검은 거 보니까 목사님 그 고급인가? 고급 아닙니다. 이거 싼 겁니다. 싼 거. 볼펜 뭐든지 하나 들고 오세요. 들고 오시면 요 손바닥만한 쪽지를 하나씩 들어오시면서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내용을 감사하실 거 적으세요.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적으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해결할 거 적으세요. 그리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 거 적으세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적으시면 돼요. 요만한 거니까 잠깐 적으시면 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게 영성일기인데, 영성일기가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 일기. 굉장히 중요한 지성적 치료 방법입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이 나면 스탑시켜라. 미운 생각이 나면 딱 스톱시켜야지. 계속 미워하면 여러분 병듭니다. 스톱시켜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생각으로 고쳐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유머를 사용해라. 성경 읽어라. 성경에 근거하는 명상을 해라. 이거더라고요. 이 적용입니다. 적용. 지성을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감성을 바꾸는 방법은 감성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어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감성을 바꾸어서 치료해 주느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라. 실컷 얘기하게 하라. 실컷 얘기하도록 털어놓게 하라는 게, 이 털어놓으면요 풀립니다. 풀립니다. 하소연하면 풀립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경청해라. 들어주라. 전화를 하실 때 여러분 얘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전화하면 막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듣다가 어떨 때 막 너무 오래 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사랑은 물에 행치 않으며 예의 없이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좀 침을 놓기도 하는데, 근데 계속 자기 얘기만 하다가 그 다음 제가 얘기하면 살짝 듣고는 또 끼어들어서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얘기하고, 그래서 한참 듣고 나면 좀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얘기하실 때는 좀 예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자기 얘기만 계속하지 말고 상대방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목사님 왜 지금 혼자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설교 시간인 줄 알았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혼자 말씀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남의 얘기, 특별히 우울증 환자 얘기는 자꾸 들어주신데 경청하셔야 돼요. 경청을 하시면 풀립니다. 풀립니다. 공감하시고. 아 그래? 아이고 그럴 만하네. 힘들었겠네. 역할을 바꿔보게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경우에 그 아픔, 그걸 슬퍼하는 기간을 주라는 거예요. 너무 울지 말라 자꾸 하면요 이게 감정이 꼬입니다. 울 수 있는 기회 주고 풀어줘야 되죠. 이게 정서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의지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행동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행동을 점검하게 해라. 점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점검하게 해라. 숙제 조사하면 체킹을 해라. 우리 제자훈련, 사회훈련 할 때 체킹하죠. 완벽주의나 수치심을 극복하도록 행동 실험을 하게 하고, 또 역할 놀이도 하게 하고, 엄마 놀이, 아빠 놀이, 딸 놀이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 모델도 보여주고, 그리고 가장 즐거운 거, 뭐 그 음악이면 음악도 듣게 하고 놀이도 하게 하고, 저는 탁구 치는 게 재밌습니다. 이런 것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풀린다는 겁니다. 풀린다. 이게 지정의 우울증 치료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놓고 제가 더 깊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좀 원리적으로 얘기해보자. 원리적으로 이 방법보다 더 깊이 들어가보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피곤과 죄책감과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나신다면 어떻게 상담하실까? 이 본문을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면 쉬게 하시는데 구원의 쉼이에요. 구원의 쉼. 여러분 이미 주님께 오셔서 쉬고 계시는데 구원의 쉼입니다. 이 구원의 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전 예수님께 왔는데요 왜 이렇게 쉼이 없습니까? 라고 하시면 다음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쉬게 한다는 것은 짐을 내리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멍에. 멍에 이렇게 소 이게 목에다 거는 거 이게 멍에잖아요. 멍에. 근데 멍에를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래.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지을 때 소 두 겨리를 한꺼번에 멍에를 메게 합니다. 소 두 겨리 목을 이렇게 한꺼번에 멍에 하나의 멍에로 이렇게 메게 해요. 그러면 하나는 이랑을 갈아본 경험이 있는 소고 하나는 이랑을 갈아본 경험이 없는 소입니다. 같이 이렇게 멍에를 메는데 예수님과 여러분이 인생을 완벽하게 사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잘되고 어떻게 하면 잘못되고 다 아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분, 부활하신 분,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신 분, 이런 예수님 인생살이를 다 아시는 분, 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멍에를 메는 거지. 같이 멍에를 메는데 경험 있는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소가 왼쪽으로 가면 이쪽 소도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쉼이 없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돌아서면 돌아서고 이러면 인생의 일항을 잘 갈게 됩니다. 그 멋진 일항을 갈면서 인생 일항을 가는 쉼이 있다고요. 일을 하면서 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쉬고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설교하면서 환희를 느끼고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쉬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제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인생에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실 때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데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움직이신 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 인생에 굉장한 쾌감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그게 순종의 쉼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쉼. 왜 쉬지 못하는가? 예수님께 왔는데 왜 쉬지 못하는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멍에 안 메고 교회 왔으면 주의 멍에 메고 나가면 막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그 쉼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사시면 쉼이 있어요. 순종의 쉼이 있어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하신다고 막 잔인하게 내리치시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질책하시고 바른 길 열어주시고 넘어지면 땡겨 올려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잡으셨으며 붙잡아주시고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의 멍에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분의 멍에를 메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참 좋은 스승이세요.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 제공하시고 격려하시고 의욕 주시고 희망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시면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주님이 멍에를 메워주셨는데 그게 쉬워요. 주님이 짐을 지워주셨는데 그게 가벼워요. 가벼워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멍에를 지워주셨는데 멍에는 쉬워요. 주님이 분명히 목회에 짐을 지워주셨는데 가벼워요. 가벼워요. 제가 표현하는 환희라는 겁니다. 환희.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뭐 교회가 다 뒤집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와도 고비가 와도 주님 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제가 순종할 테니까 제가 희생할 테니까 제가 순종할 테니까 낮아질 테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매번 넘어오게 하셨거든요. 매번. 한 번도 예외 없이 매번 고비를 넘게 하신 주님.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고비를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사시면 주님께서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한 단계 잘하게 하시고 더 한층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거주하는 거 이게 같이 멍에 메고 사시는 거죠.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는 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같이 멍에 메고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시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시고 서시는 대로 서시고 하라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의 쉼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의 쉼입니다. 순종의 쉼. 신자들이 왜 쉼을 누리지 못하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일부터 깨어 기도하라 하는 주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는 훈련하실 텐데 한 번도 거기 참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몇천 명이 오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몇천 명이 들락날락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한 번도 순종을 안 하시면 예수 믿어서 받은 증거가 뭔지 몰라요. 예수 믿어서 쉬는 게 뭔지 몰라요. 예수 믿어서 권목사님들 환희 환희 그런데 환희가 뭔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음의 쉼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못 나오시겠으면 딱 한 번이라도 나오십시오. 한 번이라도 나오십시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줘요. 평안. 아이의 마음을 목양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테드 트립이라는 저자가 아이들을 훈련할 때 어린아이들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훈련할 때 저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저거 안 하면 애들이 나중에 커도 순종 안 한대. 그래서 애들이 삐뚤어진대요. 저거 세 가지를 반드시 잡아줘야 된답니다. Without challenge. 대들지 말고 순종하게 하라. 대들지. 대들지 말고. 엄마 왜? 하고 대들지 말고. 그러니까 어릴 때 하면요. 대들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뭐 질문하면 대답해주면 되지만 설득하면 되지만 대들면 안 되거든. 대들면.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대드는 거거든요. 대들지 않고 순종하도록, 대들지 말고 순종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핑계대지 말게 해라. 핑계대지.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게 해라. 뭐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만들어버리면 아이가 비뚤어지거든요. 미루지 말고 순종하게 하라. 내일 내일 모레 모레. 그거 아니고 바로바로 순종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녀들이 잘 되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이제 그 기도에 그 명령에 우리 순종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같이 하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누가 돼? 이 대드는 거잖아. 대드. 겁먹사 말이야. 뭔데 말이야. 새벽 기도한다라고. 이 대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들면서 순종 안 하시면 쉼을 못 누리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다음 핑계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저녁형 인간이에요. 저녁형 인간.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새벽형. 새벽에 일어나면 죽기보다도 힘들어요. 난 저녁형 인간입니다. 저녁형 인간. 저녁에 기도하고 잘게요. 새벽에 못 갑니다. 핑계되는 거예요. 핑계되는 거. 미루는 거 뭐예요. 목사님 제가 몸이 조금만 건강해지면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그때 할게요. 안 합니다. 지금 못합니다. 이거거든요. 그 바이올라 대학의 학장 더글라스 베노이어의 부모님이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필리핀 선교 가라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순종을 하신 거예요. 31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잘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보고 왜 필리핀 가라고 하십니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하면 교육도 못 시키고 애들 교육도 못 시키고 질병이 만연한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핑계대면서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제가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난 후에 애들 다 교육시키고 난 후에 갈게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대들지 않고 순종하고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고 미루지 않고 순종을 했더니 31년 순종했는데 자녀 교육 걱정 하나도 안 될 정도로 잘 되게 하셨거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이게 순종의 심이라는 게 순종의 심.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 역사.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돼요. 기적.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되지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위로하시는 주님. 그 위로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도전하신 주님, 이 도전하시는 주님, 위로하시고 도전하신 주님, 이분에게 여러분이 응해서 주님이 오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시면 쉼을 얻는데 기적적으로 쉼을 체험하는 겁니다. 주님께 오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생명의 기적, 능력의 기적, 축복의 기적, 문제 해결의 기적, 참된 안식의 기적을 체험하실 텐데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